비판을 안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판의식을 갖고 그런 비판을 즐기게 됩니다. 마치 나는 비판을 받는 사람과는 천양지 차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판을 즐기고 비판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잊은 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 또는 죄에 대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판단자 위치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판단받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판단과 비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형제 간에 비판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에게 비판하겠습니까? 아무도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으로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2절 그런 측면에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똑같은 그 잣대와 기준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판단하고 비판한 대로 네가 you will be judged.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비판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비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비판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비판을 하는 자와 비판을 받는 자가 공평한 선상에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이라는 건 항상 객관적이 되는데 주관성을 띠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자기 주관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저지를 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성을 인간이 보는 측면에서 공평성이 있지 않고 주관적 자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 비판은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공평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 네가 남을 비평하는 그 똑같은 in the same의 똑같은 방법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비판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평성, 비판하는 데서 공평성뿐만 아니라 이 비판을 하는 데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 그 공평성을 띄고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주관적인 자기 쪽에서 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내가 내 입장에서만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하는 판단이 됩니다. 비방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판단이라는 것은, 비방이라는 것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입법자고 재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믿는 자들 간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비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믿는 자 안에서 비방하고 비평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헤아림,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너도 그 똑같은 비판으로 너에게 헤아림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도리어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비판하는 것,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어떤 자기가 보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하지만 그 비판하는 그 비판 그 자체는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자의 위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판단이라는 말,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정죄한다, 심판한다, 고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비판한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의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판의 자리에서 아,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비판이고 심판이고 판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권리가 없고 만약에 누구를 판단한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를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판단하는 일을, 비판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하나님께 비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형제들 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판단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냐라고 말하냐면 판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직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영 형벌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은 면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은 그분 앞에서 직구합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자백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공평한 측면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한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자기가 월권하면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 그 자체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라 하는 이 비판이 하다의 말, 이 크리노라는 말을 여기서 이 헬라어 동사의 이례적 행위를 강조하는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은 헬라어 문법에서 한 번,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심판받지 않은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그때 한번 우리가 비판받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때 비판,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비판은 일반적인 비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판받게 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 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비판할 때 있죠? 근데 그렇다면 비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번 단회적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 비판이 그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비판이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판을 하게 되다, 내가 이 비판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깨닫고 뉘우칠 줄 아는 거, 회개하는 게, 그것이 구원받은 자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자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아, 이게 잘못된 것이나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그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판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나 깨달음이 없게 되면 사람은 비판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깨달음이 없느냐 하냐면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고 합니다. 이 티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 speck, 헬라어 원어에서도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뭐 쪼가리 같은 거, speck.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plank라고 했어요. plank. 어떤 성경은 log, 뭐 나무 쪼가리 같은 거, 널판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보면은 이 플랭크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들보라는 거. 그러니까 넓은 널판지 같은 것이, 이 러그 같은 것이 눈에, 나무 같은 것이 눈에, 큰 나무가 눈에 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얼 볼 수가 있겠어요? 내 상태를 보세요. 내 상태 널판지 같은 게 눈에 꽉 껴 있는데 무얼 제대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널판지가 눈에 끼어서 어떻게 보면 소경된 상태인데 아무것도 볼 수 있는, 식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티를 자기가 정죄하고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가 공평하게 자기 자신,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기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비판할 때 자기 상태는 보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삶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정말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눈, 영적인 눈을,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볼 수 있다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라는 거예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그것은 적발하고 지적을 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자기의 그 죄나 잘못된 것은 전혀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그것이 어떤 죄인지 어떤 문제인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기 측면에서 좀 더 도덕적으로 좀 잘 살고 못 살고 뭐 도덕적으로 선한 길 못하는 이런 도덕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깨달음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비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판할 수 있는 그 근거,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내적 동기나 이유나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내적 동기 이유를 다 아시는 거지, 사람은 어떤 행동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비난받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적인 동기나 이유나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그 속의 내면을 다 알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이, 자기가 비판했던 일이 하나님의 때,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양으로 드러났다라면, 내가 분명히 비판했는데 그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측면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고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신만만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내적 이유, 어떤 삶의 이유나 행동의 이유나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통찰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미니마이즈 시킨 게 아니라 사실 자기는 괜찮다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거는 들보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죄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으로 미니마이즈 시켰다든지 축소시켰다든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미니마이즈하고 축소하는 그 자기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들보와 같은 그런 문제와 문제덩어리와 그 다음에 죄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달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상태는 소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걸 누구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소경된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그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겨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오직 일관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비판을 아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런 큰 문제가 있고 죄 문제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일을 서슴치 않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여기서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영어하고 다르게 좀 명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나로 하여금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손하고 굉장히 무례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죄는 미니마이즈 시키고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데서 무례하는 거예요. 무례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그런죠. 이런 말 있어요. 모르니까 용감하구나. 네, 여러분, 알지 못해도 용감하지만 몰라도 사람이 안 좋은 측면에서 용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겠어요. 굉장히 무례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합니다.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판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판단 비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벌써 이 모든 것이 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구제할 때, 금식할 때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기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으로 네가 비판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없고, 심지어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외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봐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아야 할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자꾸만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게 되면 그때부터 외식이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졌어요. 판단하고 싶습니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은 개인적 프라이빗한 거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지 내가 나서서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가 있고 죄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무슨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과 관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personal relationship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네, 다른 사람이 저거 잘못했네, 다른 사람이 저거 문제 있어, 다른 사람이 저거 안 되는데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그럼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건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서 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4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자신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몰라요. 그 형제보다 티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들보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왜 형제에게 말하기를 말합니다.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런 무례를 이러한 일들을 왜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난하지 말라. 이런 측면에서 너는 외식하고 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그 어떤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한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어요.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이 영적인 눈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들보와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는 자기 눈 속에 자기 안에 들보와 같은 큰 문제, 큰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뺄 수 있을까요? 빼라는 말이 뭘까요?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형제보다 더 큰 이 문제, 죄 문제를 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노력함으로 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뺀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 회개. 어떤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내 존재를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그 죄를 빼어버릴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도 이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외식 있습니까? 외식을 버려야 돼요. 비방하는 말, 시기, 모든 비방, 악독 이런 말을 버려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 삶을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 버린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그 삶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스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정지할 수 있는 정지 능력은 우리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정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수단과 통로는 바로 회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수정하고 잘못된 삶을 고칠 수 있는 교정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런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 나 영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철저히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구속의 죽음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히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도 들보를 빼어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그 자체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은혜의 역사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빼야 돼요. 빼. 그 들보를 빼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보를 빼십니까? 회개하십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밝히 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다시 시력을 되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 밝히 본다. 그럼 뭘 밝히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하게 될 때,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다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자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몰라요. 깨달음이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괴유를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외식하고 이 모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어긋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죄로 보지 않았던 것, 아니면 미니마이즈 시켰고 죄를 축소했던 것들이 이제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죄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들보 같은 죄인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응당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주님이 요구하시고 어떤 삶이 주님이 바라시는구나,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는 삶,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을, 자기 자신을 보며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영안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볼 때도 주의 눈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진리를 보는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외식이나 이러한 잘못된 삶, 비판하는 것, 이런 걸 철저히 버리면서 주님 안에서 구원으로 향해서 자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밝히 보여진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어떻게 하랴? 이 눈이 어두워버리면은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온몸이 어둡게 되면 아무것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들보를 빼어버리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밝히 보여졌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들보 같은 죄를 졌구나, 나에게 들보가 있었구나, 예전에 들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티를 보고 자꾸만 검사했습니다. 여러분, 인스펙션이라는 말 아시죠? 인스펙션. 근데 인스펙션이라는 말이 검사, 조사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요. 인하고 인이라는 말을 띄워놓고 스펙, S-P-E-C하고 그 다음에 T-I-O-N을 떼어버려요. 그 앞에 인을 떼어버리면 이 단어가 뭐가 중간에 있는 게 스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S-P-E-C. 근데 스펙이라는 말은 쪼가리는 S-P-E-C-K가 있어요. 하나. C에다가 K가 덧붙입니다. 인스펙션이라는 게 엄밀히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 쪼가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스펙을 찾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스펙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스펙, 여기 나와 있는 쪼가리, 여기 말아 있는 여기 있는 T가 스펙이란 말이에요. S-P-E-C-K. 그러니까 인스펙션이라는 거, 내가 이게 인스펙션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쪼가리를 아주, 그래서 인스펙션 나왔다 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찾겠다, 잘못을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이 그 인스펙션 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쪼가리 조그만 하나 꼬투리 다 잡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커다란 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인스펙션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밝히 보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보고 마땅히 보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좀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눈 속에 티를 빼리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NIV는 You will see clearly.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eyes.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eye. You will see clearly. 네가 확실히 볼 것이다. To remove the speck. 이 조그만 꽃티를 remove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From your eye. 네 눈으로부터. 내 눈에서 조그만 것을, 그 형제의 눈에서 from, 뭐라 했습니까? From your eye가 아니라 from your brother's eye라고 그랬죠. 내 형제의 눈에서 그 speck, 조그만 그런 티를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You will see clearly. 영적인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제는 어떤 것을 봐야 될지를 알아요. 왜냐면 이제는 내 들보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들보만 보던 사람이고 상대방의 티를 보고 상대방을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는 뭘 보기 시작하냐면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상대방의 어떤 티를 이 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봐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상대방의 문제, 상대방의 죄, 이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영안이 밝아진 사람은요, 형제의 눈 속을 티를 빼려고 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형제의 눈 속에 그 티가 상징하는 것,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아서 그 죄삼의 문제로 인해서 그 본질적인 죄 문제가 만약에 해결됐다면,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들보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밝히 봐서 정말 다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어떤 문제에서 형제 문제를 도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You will clearly see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형제의 눈에서, 형제로부터 무엇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지, 어떤 것을 도와서 그로 하여금 그 죄를 바로 잡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볼 수가 있는 자,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돕고 싶은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는 거지,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이런 마음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 정죄와 비난은 주님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을 갖고 깨달음 가지고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이 들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죽었던 자, 죄에 허덕였던 자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비난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다른 사람 비평하겠어요? 오히려 나는 더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비난받아야 되고 비평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탕감받은 자인데요. 여러분,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백 데나리온을 나한테 갚지 않았다고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밝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을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깨달음과 통찰력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은다면 비난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도 다 수용하고 모든 사람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을 비판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 믿는 형제라면 받아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형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받아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거룩한 것이 뭐겠어요? 영어로 보면 What is sacred? What is holy thing?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What is holy? What is sacred? 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사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이 거룩한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제사장들이 번제가 아니라 일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귀한 것이고 홀리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개가 이 거룩한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이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그 진주의 중요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짓밟아버립니다. 거룩한 음식을 개에게 주면 막 찢어버리고 중요한 것이라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립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여기 보려면 너를 찢어 상하게 하고 염려한다. 오히려 그 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진리,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진리, 구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진주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것, 이 진주를, 이 개라고 상징하는, 돼지라고 생각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나라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주게 되면 오히려 갈기갈기 찢겨다고 짓밟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세밀히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토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관용, 그리고 반면에 세리, 그 다음에 뭐 누구죠? 창녀, 심지어 부도덕한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세리와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돼지와 개에게 거룩한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거죠. 대적자들의 그리스도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단호하게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성공회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성공회 신학자인데 모든 그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뭐 교파를 넘어서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과의 관계다. 복음을 대적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개나 돼지는 이단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 측 장로교회에 또한 교수시며 또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박윤선 박사님이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교자들에 대해서 배교자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 기독교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완강히 기독교를 거부하고 배교한 사람들, 결국 이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라고 이 박윤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자들, 개나 돼지로 여기 상징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분별할 필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들 앞에 이 뭐에 뭡니까? 거룩한 것을,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선별된 삶, 구별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여러분 잘 세심히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단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자세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단은 아니다.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해야 되고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비판을 하지 않는 정도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밝히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